예, 마태복음 26번째 시간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며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긴데요. 딱 두 절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큰 보좌임이요. 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부터 5계명까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뒤에 그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은요 그런 설명이 없이 딱 계명만 주셨습니다. 명령만 있지 설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유대인들의 뒤에 이 다섯 계명에 대한 해석은요 앞에 다섯 계명에 대한 해석보다 좀 더 제멋대로일 수밖에 없었고요. 본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극히 율법주의적으로 해석되고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 모세의 시내산, 모세의 시내산과 병행이 되는 산에 올라가셔서, 지금 산상수훈을 전하시는데, 그 산에 올라가셔서 뒤에 다섯 계명의 진의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두 주간 먼저 주님께서 10계명에서 이 6계명과 7계명을 다시 설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를 통해서 확인한 기본적인 특징은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며 어떻게 하면 이것이 법을 어기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에만 아주 그냥 관심이 있었던 것과는 반대로 주님께서는 그 법의 진의가 무엇이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켜야 하는 것인지 그 본질에 관심을 두고 설명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새롭게 설명해 주신 이 율법은요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설명된 율법보다 더 까다로운 율법, 말씀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 본질, 그 원래 주셨던 그 십계명 뒷부분의 본질, 그 마음의 문제를 다루셨던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 보이는 이 율법은요, 당연히 죄인들은 지킬 수가 절대 없는 그러한 율법이었던 반면에 복 있는 자들, 소금과 빛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죄인은 자연법인 도덕법을 못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들은 그 법을 이제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거듭난 거죠. 이것이 주께서 설명해 주신 율법을 대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난주에 살펴본 6계명, 7계명에 이어서 주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순서상으로 보면 8계명이 이제 나와야 할 그러한 차례인데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맹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그냥 주님께서 6계명, 7계명을 다루시고 그 뒤에는 그냥 율법의 다른 내용을 다루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주께서 계속해서 그 십계명의 뒷부분을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말씀에 나온 순서대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와 간음하지 말라를 설명해 주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지금 가장 먼저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잘못 해석해온 내용을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껏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나 사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헛 맹세하지 말고 너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이 말씀은요 찾아보면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변형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율법 교사들이 성경 말씀을 이제 살짝 바꿔서 이렇게 가르쳐 온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떤 말씀에서부터 바뀐 것인가 하면요. 레위기 19장 12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 교사들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고 지금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대충 보면요,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맹세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맹세를 거짓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금지한 겁니다. 이것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신명기에도 보면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이 어땠습니까? 이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을 아주 교묘하게 확장을 시켜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짚어주신 이들의 가르침을 보면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요, 그냥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라. 즉 어떤 맹세를 해도 좋으나 헛맹세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변질시켜버린 것이죠. 이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뭐 이렇게 특별히 막 강하게 반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언제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구약에서는 맹세하는 그 자체, 맹세하는 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지만 그렇게 맹세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맹세는 절대 아무렇게나 그냥 막 남발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중하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임을 구약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들은 이 맹세함에 있어서 바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그 부분을 없애버리고요, 그저 그냥 헛되이 맹세하지 않고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쳐버린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점을 바로 드러내기 위해서 33절에서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말씀을 시작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단지 이 수면 위로 드러난 맹세의 문제점만을 다루시기 위해서 그냥 그저 맹세를 그냥 잘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언급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께서는 이 잘못된 맹세에 대한 이해를 지적하시면서 사실은요, 그들이 가진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맹세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자, 그럼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들이 구약에 아주 명시적으로 나온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변형시켜서 여러 가지 다른 맹세를 만들어내고 실행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먼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근본 원인을 알면 주님이 지금 다루시고 계시는 그 근본적인 문제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에 살던 유대인들인데요, 진짜 자신이 그냥 억울한 상황에 처했고 진짜 진실이 가려진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정말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이 나온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런 명백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여러 가지 맹세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일단 그들의 상황이나 그 맹세하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맹세할 만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감히 이 명백한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런 명백한 방법이 있는데 감히 그렇게는 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냥 깔끔하게 맹세를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을 주장하면 될 것인데요. 이들은 굳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새로운 맹세들을 만들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개진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은 왜 이렇게 끝까지 맹세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지 못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얻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인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죄성, 그것은 욕심, 탐심, 자기만 아는 이기심,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죄성인데요. 그것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맹세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언제나 모든 죄인이 가진 이 동일한 모습은요, 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이 맞는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 죄인들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가 언제나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을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는데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스스로 맹세를 만들어서 맹세를 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마음이 동기가 순수했다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동기 자체가 어떻게든 내 욕심을 관철해내는 것이다 보니까 하나님 이름 외에 다른 맹세들을 만들어서 끝까지 내 유익을 챙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인간의 욕심, 그런 탐심, 그런 이기심이 사실은 모든 죄를 짓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미 지난 두 주간 살펴본 죄가 있었죠. 분노함으로 살인하는 죄, 나의 육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늠하는 죄, 이렇게 죄를 짓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물론이고 이어서 8계명, 9계명, 10계명, 도둑질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 남의 것들을 탐내는 죄들, 이 모든 것이 사실 그 인간의 죄성, 아주 악한 욕심에서부터, 이기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께서는 여기서 그런 근원적인 마음의 문제, 욕심의 문제, 이기심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자기 멋대로 맹세하는 것임을 지금 여기서 짚어주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그 맹세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서 그 마음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냥 겉보기에는 맹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맹세에 대한 설명 안에 10계명의 나머지 내용들의 핵심을 짚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34절,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말씀드린 대로 옳은 맹세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맹세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근본적으로는 이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의 의미를 가르치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도둑질과 관련된 설명이 보이십니까? 성경에서요, 도둑질은요,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도둑질은 10계명, 열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기에 더 관련이 있는 것이죠. 8계명에서 말하는 이 도둑질은요, 사실 열 번째 계명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하다, 훔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가나브라는 단어인데요. 용례를 보면 단순히 그냥 물건을 훔칠 때만 쓰인 게 아니고 아주 다양하게 쓰였는데 때로는 어떻게 쓰였냐면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말할 때 쓰였고 때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훔쳤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쓰였습니다. 따라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읽은 본문에서요. 주님께서는 지금 어떤 도둑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까? 여기서는 도둑질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맹세할 때 너희 욕심을 위해서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내 몸으로 맹세를 하는데 사실 그 중에 하나라도 너희 것인 게 있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너희 멋대로 걸고 맹세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는 이제 너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그런 식으로 도둑질함으로 맹세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이런 말씀을 담아서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그냥 마음대로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도둑질의 근본적인 의미인데요. 주님께서는 잘못된 맹세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잘못된 맹세를 하는 그 상황에 그 현상을 지적을 하시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짚어주신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핵심을 그들이 잘못 행동하는 그 모습에 빗대어서 거기에 적용시켜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란 말이죠. 이런 맥락을 모르고 그냥 34절만 보면요. 주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하셨으니까 막 아예 맹세를 다 금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맥락을 알고 보면 주께서 금지하신 맹세는 정확히 어떤 맹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맹세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허락되지 않은 맹세를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그런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류의 맹세는 도무지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 류의 맹세는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여기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은 구약의 율법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까지 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 나중에 보면 예수님도 맹세하시고요. 마태복음의 뒷부분에 나오면 예수님도 맹세하시고 사도들도 맹세하는 게 나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계속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세상 만물을 걸고 맹세하는 것,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세상 만물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도둑질해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잘못된 맹세를 지적하시면서 먼저 8계명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8계명 중에서도 핵심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너희들은 이제 내 것을 가지고 함부로 만들어낸 불법의 맹세를 하지 말고 오직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즉 옳은 경우에는 옳다라고 하고 아닌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해라. 그걸로 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진실을 말하는데도 그것을 사람들이 안 믿을 때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너희는, 너희 복 있는 자는, 너희 거듭난 자들은 그렇게 맹세할 상황까지도 갈 필요 없이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단지 너희의 욕심을 관철하기 위해서 옳은 것을 아니다라고 하고 아닌 것을 옳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복 있는 자,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진실함은 아주 단순하게 옳은 것은 옳다라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 정도로 명료한 진실함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계명이 뭡니까? 구계명이 뭐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인데 여기서 주님은 그걸 넘어서 언제나 명확하게 진실하라 라는 그 계명의 진의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주께서는요 유대인들이 잘못해온 이 맹세하는 모습을 가지고 8계명과 9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가진 본래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것은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요. 고대 사회에 널리 쓰였던 그러한 법입니다. 동해니까 뭡니까? 예, 뭐 서해 동해 이게 아니라 동일한 해를 주는 거죠. 동일한 해로 보복을 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예. 이것은 물론 성경에도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 보면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예. 자,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구약에 아주 명백히 나온 말씀도요. 또다시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시면서 그 법의 진짜 의도를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으신 그런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명백하게 나온 말씀까지 다시 지금 재정의해 주시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좀 전에 살펴봤던 맹세는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고쳐줄 필요가 있었지만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인데 주님께서 왜 재정의를 해주시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 법의 특성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것처럼 죄인들의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 주신 법이 이런 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죄가 넘쳐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시지를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자가 약자를 그냥 무한대로 착취하는 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법으로라도 하나님께서는 제어를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법으로라도 제어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율법에서는 무슨 법이라고 하죠? 시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민법. 자, 그런데요, 구약의 시민법은 제가 어떻게 됐다라고 했습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과 동시에 더 이상 구속력이 없어졌다라고 했죠. 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질서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런 법들이 필요했지만, 주님 이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이런 법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법인 이 동해보복법은 없어지고요. 결국 그런 복수할 상황 자체가 없도록 명령하는 열 번째 계명,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영원한 도덕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본질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 그 본질만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동해보복법을 일단 언급하시고 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신 겁니다. 먼저 39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 해석된 말씀은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악한 방식으로 대적하지 말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악한 방식으로 대적하지 말라. 즉 이제 동해보복법으로 누가 널 침해하면 똑같이 되갚아주는 시대는 끝났으며 너희는 오히려 너희를 힘들게 한 자들에게 악한 방식으로 대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완전히 그 의미가 뒤집혀진 겁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쭉 읽어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다니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 어떻습니까? 동해보복법을 시행하지 않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요. 열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려고 그냥 꾹 참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남에게 맞아도 대갚지 말고 남이 너의 것을 탐내면 탐내지 않은 거둬까지 주고 남이 너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 이상으로 해주고 너에게 구하고 돈을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열 번째 계명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냥 어떻게든 꾹 참고 견뎌내라고 스스로 제어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고요. 그거를 완전히 초월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남의 분노, 도적질, 거짓말, 탐심에 당하면서까지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죄성과 싸우며 겨우 버텨내는 정도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완전히 바뀐 마음,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그들과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요, 자기 멋대로 맹세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덟 번째 계명과 아홉 번째 계명의 진의를 설명해 주셨고요. 구약의 동해보복법을 언급을 하시면서 열 번째 계명의 진의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10계명의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진의를 다시 한번 짚어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사실 이 맹세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요. 삶 가운데서 이 동해보복법을 적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있으십니까? 혹시? 뭐, 모르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맹세함과 이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셨던 그 의미를, 그 의미들, 분명히 하고자 하셨던 그 의미, 8계명, 9계명, 10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저 이 말씀 읽고 나는 뭐 원래 맹세도 안 하고 나는 뭐 남에게 복수도 안 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8계명, 9계명, 10계명의 진의, 예, 이것을 지키는 것이요, 쉽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정말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고요. 우리가 이거를 지키려고 할 때 실제로 겪게 될 상황들은 사실 더 어렵죠.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대로 살아간다면,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정말 우리가 이대로 살아간다면 정말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정말로 착하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 넌 정말 착하다 하면서 박수 쳐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여러 번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성도가 빛으로 살아갈수록 어둠은 우리를 더 싫어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삶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 계명의 설명에서 나온 것처럼 뺨을 맞는 상황, 고발당하는 상황, 억지로 강요당하는 그런 상황 모두가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요? 예수를 더 잘 믿을수록, 더 변화될수록 세상 사람들은 빛인 우리를 부담스러워하고 우리에게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의 노력과 힘과 의지로 극복할 수 없고 주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는 오른편 뺨을 맞을 때 왼편도 돌려댈 수가 없고요, 고발당할 때 더 베풀 수 없고요, 억지로 강요당할 때 강요한 것 이상으로 해줄 수 없고요,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명령을 하셨죠. 그렇다면 이것이요, 주께서 정말 불가능한 자들을 고문하시려고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능하니까 주신 말씀인 겁니다. 가능하니까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은 가능하니까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합니까? 주께서는 이런 명령을 하시기 전에 먼저 불가능한 우리들을요, 부르셨고요, 부르신 자들을 복 있는 자, 소금과 빛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즉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예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을 줄줄 외운다고 해서 그들이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가능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부름받은 자들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능력을 퍼부어 주셔서 마치 막 갑자기 뭐 영화 보면 슈퍼히어로가 갑자기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냥 어느 날 한 방에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은근히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한 방에 무슨 능력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뭐 이렇게 이런 거를 기대를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모습, 모나고 망가진 모습, 그것들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인간 관계 속에서 다듬으시고 깨시고 혼내시고 또한 달래시면서 바꿔가시는 그러한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요, 그런 못나고 죄악된 나는 점점 사그라들게 하시는 것이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게,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바꿔 나가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그 자체가 죄악된 우리에게는 사실 아주 매우 힘든 그러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뼈가 깎이는 과정이죠. 예. 죄인이어서 막 여러 군데가 뭐가 났는데 그 모든 걸 다 깎으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도 힘들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능력 주셔서 세상에서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뭐 군사훈련 한번 안 받아본 막 배 나온 사람이 자기는 전쟁 나가서 적군을 완벽하게 물리치는 전쟁 영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허황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 동안 철저히 우리에게 아주 힘든 군사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요, 분명히 너무 힘든 과정입니다. 자, 그렇지만요, 성령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마음으로부터 주께서 설명해 주신 이런 십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주 다부지고 강한 주님의 군사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것이고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전적으로 신뢰하는 군사로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고됩니다. 그렇지만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고 정말 그 가운데서 잘 배우셔서 하나님 나라 법칙에 익숙한 군사, 군대가 편한 그러한 군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법의 순종함으로 그 안에서 정말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성도들을 부르시고 복 있는 자로 선포해 주셨는데 오늘 그런 복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신 율법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정말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변하는 것이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님,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너무 모난 저희를 다듬어 주시고 깎아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주시옵소서. 그 과정이 정말 아프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불평하지 않고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